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136명의 감염자가 숨져 중국 전역에서 2,0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49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병원의 검사나 임상진단을 통해 확인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현재 7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계열의 매체가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현지 당국의 초기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당국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과 영토에서 4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621명을 포함해 6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음성 판정을 받은 크루즈선 승객 약 500명이 오늘 하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늘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0명이 늘어 지금까지 5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오늘 치료를 받던 확진자 한 명이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판매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 위협은 핑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중인 규정 중 일부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제트 엔진은 세계 최고라며 중국이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제작한 엔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하웨이와의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한 강경책과도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접근 방식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측근들에게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은 바 법무장관이 법무부 운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지만 듣지 않자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 장관은 지난 1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운영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 법무장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형사사건에 개입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 장관의 대변인은 바 장관이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중국의 5개 관영 매체를 자산 등록이 필요한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에 따라 움직인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중국 매체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중국 관영 매체는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내 중국 언론의 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체코 고위관리가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중국 내 체코 기업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것임을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체코 프라하 주재 중국 대사관이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실에 지난 1월 10일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J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늘 북한 측과 만날 예정입니다.
And we have a one-on-one meeting with the mission of DPRK.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은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과거와는 달리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히고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황해도, 자강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퇴치를 위해서 4,2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니세프는 18일 북한 보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개인 보호용품 조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다른 국제기구들, 북한 정부와 대응반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물품 조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WHO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이날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과 라오스, 몽골, 베트남, 티모르 등이 지역 유니세프 사무소를 통해 보호복과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의료진을 위한 개인 보호물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이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련 물품 13톤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퇴치를 위해 4,2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발병 후 채 두 달도 안 된 2월 15일 현재 1,526명이 숨지고 5,580명이 감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 향상에 1,190만 달러, 어린이와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응에 1,189만 달러, 의약품과 위생, 보건에 1,040만 달러 등이 배정됐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무엇보다 사람 간 전염을 줄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어린이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습 보호, 영양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긴급자금 6억 7,5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19일 북한 측과 만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에서 진행 중인 특정 사안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대응팀장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a one-on-one meeting with the mission of DPRK here in Geneva tomorrow and our representatives and others there.
라이언 팀장은 18일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are any specific issues ongoing in DPRK and we will be providing them again.
현재 북한이 COVID-19 발병을 다루고 있다는 신호나 조짐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정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기술과 운영 지원을 모색하는 것처럼 북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라이언 팀장은 밝혔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또 WHO는 북한에 대한 보호장비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17일 오후나 18일 오전에 북한에 보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연일 단 한 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영노동신문은 18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간부 송인범을 인용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표된 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최근 북한의 입국자들 가운데 141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WHO에 알렸습니다. 에드윈 세니자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VOA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가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 평양사무소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격리와 치료 등에 관한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식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위생 방역 체계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비상 방역 지휘부를 설립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의 17일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염병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매년 빠짐없이 진행했던 주요 공식 행사들마저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행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날이 1995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격상된 이후 해마다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특히 매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을 경축하는 대규모 중앙보고대회를 생일 전날 개최했고 여기에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관리, 북한 주재 외교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직접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올해 이 행사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광명성절에 처음으로 중앙보고대회를 열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1997년을 시작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때마다 매년 개최됐던 김정일 화축전도 올해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3차 김정일 화축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통상적으로 1월 중순에 김정일 화축전 진행을 예고하고 2월 초에 이를 홍보하는 선전화를 공개했지만 올해는 관련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밖에 피겨 스케이팅 축제와 수중 발레 시범 공연, 미술 전시회와 우표 전시회 등도 해마다 광명성절 축하 행사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관련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북한 관영 매체의 광명성절 경축 행사로 보도된 것은 삼지연에서 열린 얼음조각 축전이 전부입니다. 대신 각 지역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등 낮은 단위에서 경축 공연 무대를 진행하거나 체육경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18년에 조선인민군 창건일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한 이후 대대적으로 기념해왔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김연철 장관은 18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건군절 행사도 예년에 비해 소규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해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군 창건일 70주년을 맞이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육성연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정주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세계 행사를 진행하며 인민군 창설 7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군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열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건군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는 4월 15일 또 다른 최대 명절이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광명성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김일성화 축전, 중앙보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념합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 시점을 태양절로 지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북한이 그때까지 국경 폐쇄를 풀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태양절을 기념할지 주목됩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 유엔 산하기구가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구는 해킹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히고 조사에 착수하거나 관련 경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8일 평양 사무소 직원 이메일 계정 해킹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AO의 앨런 도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관은 이날 VOA에 이번 해킹과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 사안을 밝힐 수 없지만 해킹된 이메일에 근거한 보도들은 잘못되었고 무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AO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FAO 평양 사무소를 비롯해 여러 지역 사무소에 직원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북한 내 FAO 이메일 계정이 해킹됐고 이후 VOA에 오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다며 즉각 해킹 사실을 감지하고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12일 FAO는 평양 사무소 비르 만달 부대표의 명의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이메일 계정은 해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해킹 공격은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HO는 최근 돈이나 민감한 정보를 훔치기 위해 WHO를 사칭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절대 보안정보 열람을 위해 로그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 첨부 파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특히 이메일을 통한 악성 해킹 공격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해킹 공격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유엔은 그동안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작성돼 올해 1월 공개된 유엔 정보기술국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해 인도주의 관련 기구들이 악성 해킹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포함됐으며 컴퓨터 서버 총 67대가 해킹 공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엔 측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기밀 문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해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1월 해커들이 시스템 일부에 접속했지만 민감한 자료나 기밀 정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유엔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는 없었으며 추가 대응 조처를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유엔의 함구 전략을 비판하면서 더 큰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해킹 사기 공격에 경각심을 갖도록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FAO와 WHO가 처음으로 해킹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면서 과거와 달라진 유엔 기구들의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깨고 향상된 역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테런스 오쇼너시 미군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지난 1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엔진 시험은 과거보다 훨씬 개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볼튼 전 보좌관은 17일 미 듀크 대학에서 열린 강연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선 진정한 목적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2년을 허비한 것이고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도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다며 미국의 도시들의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능력 또한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0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네 번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후 책 집필과 강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토론회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과 정권 교체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낸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는 또 있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미 드류 대학교 주최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갖는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켈리 전 실장은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실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볼튼 전 보좌관 등과 함께 배석했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의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11일 한 좌담회 행사에서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존중하길 원하고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negotiations that lead to North Korea honoring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in Singapore and the commitment he made in Singapor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존중하도록 이끄는 협상이라면 북한에게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현재 예정된 정상회담은 없지만 미국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5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global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 왔으며 아울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17일로 발표 6년이 됐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번째 종합자료로 꼽힙니다. BOA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로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의 김영규 기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지난 6년을 어떻게 되돌아보시는지요?
With satisfaction because the report I believe was a fair and accurate.
보고서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잘 작성된 문서였다는 점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망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 관련 기구들과 관여하려 하지 않고 또 조사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나 권고사항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COI의 보고서가 기여한 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the COI methodology gave a voice to people who have complained.
첫째, COI의 방법론은 인권 유린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줬습니다. 공청회를 열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 유린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보고서를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인권 유린의 희생자들이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인용돼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인 방식이 동원돼 북한에 도달하는 국제사회와 인권 수호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 내 훌륭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COI의 권고 내용에 대한 방송과 전달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성과를 내놓았습니까?
United Nations did respond to that recommendation and it established a field office.
유엔은 이 권고에 부응해 한국 서울의 현장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현장 사무소는 COI가 했던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듣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 the message is that though there has not been immediate action on all of the recommendations,
COI의 권고사항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잊혀진 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유엔의 의제로 남아있고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정기적으로 북한이 인권 원칙에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몽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COI의 권고사항이 완전히 이행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북한 내 인권 유린 희생자들이 정의를 찾고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국제사회는 왜 인권과 관련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는 건가요?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bligations because of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체제에 대한 약속을 했기에 국제사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보편적인 인권에 우선순위를 주게 돼 있습니다. 1945년 제정된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이 세워진 직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가입을 했기에 유엔인권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인권 관련 기구들과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인권 상황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I가 설립된 것입니다. 투표 없이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었고
유엔의 인권 관련 투표 기준에 비춰봐도 압도적 지지로 COI의 최종 보고서가 유엔에서 채택된 겁니다.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The overview must be one of bitter disappointment. The government of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북한 정부가 COI는 물론 유엔 제도와도 관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모욕적인 언행과 거부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제네바에서는 북한의 강제 납치와 관련한 전문가 위원회가 특별 절차를 통해 북한이 1969년 12월 11일 한국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응답하라고 권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51명의 탑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39명은 50년 전인 1970년 2월 14일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COI에서도 다른 의제입니다. 공고안을 내놓았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국제법을 어기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1969년에 일어난 항공기 납치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항공체제에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COI 최종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Security Council has a power under the Rome Statute which establishes the
유엔 안보리는 로마 교정에 따라 이 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북한은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9년 한국 항공기 납치 사건도 그렇고 더 일반적으로 COI 권고 사안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협상을 추구하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평화와 안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보편적인 인권과 관련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엔이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그냥 지나치거나 못 본 척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유엔이 지체 없이 권고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COI의 권고뿐 아니라 강제납치 전문가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까지도요. 이런 사안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뤄야 한다는 것에 그 권고들의 취지입니다.
COI의 권고사안 이행을 이어나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its concern about North Korea.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우려 표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강한 지지를 얻어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시 채택되길 바랍니다. 인권 유린이 이어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6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기획 보도의 마지막 순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 일정과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18일 VOA에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작년 11월 뒤 3개월 만입니다. 버나드 샴푸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회담이 항상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o any insight that they gain that they can bring back to the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오는 3월에 열릴 걸로 보이는 미한 연합훈련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종전보다 축소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올해 연합훈련의 일정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북침연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샴푸 전사령관은 지난해처럼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can maintain our readiness, our preparedness, and give some flexibility.
훈련 규모를 축소해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외교의 일부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인훈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훈련 규모를 지난해와 같이 축소하기로 결정해도 북핵 외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scaling back of the planned exercises.
지난 6에서 8개월 동안 미국은 자주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연합훈련을 완전히 없애기를 바라는 북한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미한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핵 관련 대화를 재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전원회의 발언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핵 관련 대화를 포기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was pretty clear.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 협상이 없을 거라고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Its UN ambassador said that negotiations won't be happening.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협상이 없을 거라고 한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번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성능 개량 문제도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1 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 요청안 브리핑에서 언급됐던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이동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도 논의할 걸로 예상된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do they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한 협상팀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기준과 이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식 등에 대해 대략의 합의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미한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미한 동맹 현안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신화통신을 비롯한 5개 주요 중국 언론사에 새로운 규제를 단행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탑승자들이 격리 조처 보름 만에 하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주지사와 금융인 등을 대상으로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언론사들에게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18일 5개 중국 관영 언론사들을 이른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정부기관으로 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해당 언론사들은 미 국무부에 소속 직원들의 모든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네, 미국에 와 있는 중국 관영 언론사를 말하는 거죠? 어떤 언론사?
네,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CGTN, 중국국제방송, 차이나데일리, 하이티안발전일보 등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입니다.
신화통신이라면 중국에서도 가장 큰 뉴스통신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장관급 직속 사업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네.
CGTN은 중국 중앙TV의 자회사인데요. 영어 등 외국어로 전 세계 100여 개의 개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공산당이 발행하는 일간 영자신문이고요. 하이티안 발전일보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판입니다.
네. 외국 사절과 언론기관은 다른데요?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 공산당의 사상 등을 홍보, 전파하고 해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들 언론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언론에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기사나 논평 내용까지 개입하는 등 점점 언론 통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국무부가 해당 언론사들을 정부 기관으로 다루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네,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외국 대사관들과 동급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해당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은 모두 국무부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들의 채용과 해직 상황까지도 다 국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내 자산도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 건물을 빌린 것인지
네.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등도 보고를 해야 하고요. 만일 미국에서 새로 건물을 빌리거나 구매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양국은 무역전쟁,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의 간접 활동 혐의, 또 미국의 타이완 지지 움직임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이번 조처는 최근 양국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줄곧 검토해왔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측에는 이런 조처가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됐습니까?
미 국무부가 18일 해당 언론사들의 각각 서한을 발송해서 이 같은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예.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 볼까요?
네,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 언론 매체들은 두 나라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진실한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미국이 중국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주요 일간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예, 중국 외교부가 1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3명의 외신 기자증을 취소했습니다.
예.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일 월터 러셀 미드 교수의 중국은 아시아의 진짜 병자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네.
예,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는 중국과 중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3명의 기자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증을 취소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자 3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들이고요.
예.
1명은 호주 국적자인데요. 이들은 중국에 주재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곧 추방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인물들의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지난 5일부터 일본 요코하마항에 격리된 채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배에는 당초 3,7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9일 크루즈선에서 1차로 내린 승객은 500여 명으로 대부분 일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 확진자들이 더 나왔다면서요?
예, 19일 7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79명. 네.
네. 일본 후생성은 이날 크루즈선 승산자 600여 명에 대한 확진 검사 결과 79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 배에서 나온 감염 확진자는 모두 62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감염된 것을 확진이 됐는데 사실 증상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79명 중에 68명이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앞서 집단 발병자가 나왔을 때도 역시 확진자의 대부분이 이른바 무증상 환자들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별 증상이 없으면 환자 자신이 감염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이제 격리 2주 만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승객들 하선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컸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이 배에 탔다 홍콩에서 하선한 홍콩인 남성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항구에 정박하는 형태로 배를 격리시키고 이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14일간 승객 전원이 하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제한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3,700명에 달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는 완벽한 바이러스 배양 접시나 마찬가지라면서 네.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자, 이제 1차로 500여 명이 하선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배에 남아있는 사람이 3,000명이 넘거든요.
네, 현재 2,000명이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일본 정부는 앞으로 사흘간 이들에 대한 하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최초의 감염자 동선을 위주로 일부 승객들만 검역했다가 국내외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현재 승객 전원의 검체는 채취를 했고 이들 중에 한 3,000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피해 현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19일 현재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7만 5천여 명, 사망자는 2,0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5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왔고 한국에서는 19일 확진자가 20명 추가 발생하면서
네네.
총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인들의 격리 조처가 해제됐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곳의 미군 기지에 한 2주 동안 격리됐던 미국인 약 346명에 대한 격리 조처가 18일 해제됐습니다.
네,
아, 이들은 이달 초에 미국 국무부가 전세기 두 대를 띄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인 우한에서 공수해온 미국인들입니다.
네.
아, 이들 가운데 미라마 해병대 기지에 격리됐던 미국인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남성은 현재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과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전직 유력 정치인과 금융계 인사 등에 대해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예.
아,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 감형 조치를 받은 로드 블라고 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고 예비치 전 지사가 받은 처벌이 엄청나게 강하고 어처구니없는 형량이었다면서 줄여줬습니다.
감형이라면 얼마나 줄여준 겁니까?
아, 남은 형기를 모두 감면해줬습니다.
예.
아, 블라고 예비치 전 지사는 지난 2012년 매관 매직 관련 죄목으로 14년형을 확정받아서 복역 중이었는데요.
네네.
18일 콜로라도주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모습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현지 매체에 잡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관 매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돈 받고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예.
지난 2018년 일리노이 출신 바락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네네.
후임 상원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주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특정인에게 주고 대가를 받으려 했던 것을 포함해서 비리 혐의 한 10여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형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면을 해줬다는 거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집권 공화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소속 빌 파스크렐 의원은 수치스러운 인물들을 사면해줬다면서 무법적인 통치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전국적인 추문으로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 일각의 비판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리노이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네.
블라고예비치는 공직자 부패의 얼굴이라고 지적하면서 깨우치지 않는 인물을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에 사면 감형 조치된 대상이 누군가요?
금융인 마이크 밀켄 씨가 사면받았습니다.
예.
이 밀켄 씨는 지난 1989년 내부자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관련 법규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11억 달러를 벌금과 추징금 명목으로 냈습니다. 아울러 2년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가 총 11명인데요. 버나드 캐릭 전 뉴욕 경찰위원도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기 도박 추문에 휘발렸던 샌프란시스코 프로 풋볼팀 포티나이너스 구단주 에드워드 디바르톨로 주니어 씨, 또 과학기술 분야 사업가인 아리엘 프리들러 씨, 텍사스주의 건설사 대표 폴 포그 씨 등도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조치 대상자들이 대부분 사회 고위층인데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리치 전 지사가 여기에 출연했었습니다. 이 밖에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구단주 등을 사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일부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지역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8도입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영하 3도, 양덕이 영하 11도입니다. 신의주는 영하 4도, 수풍은 영하 7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지역도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8도, 강계는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은 하루 종일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개성과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양강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강원도 원산과 함경북도 동해안 지역으로는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8도입니다. 장전은 아침 1도로 시작하고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0도. 장진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1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5도. 풍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1도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앞바다 쪽이 맑겠지만 먼바다는 구름 많고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오후에 먼바다 쪽에 구름 많이 낍니다. 동해 북부 해상의 물결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136명의 감염자가 숨져 중국 전역에서 2,0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49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병원의 검사나 임상진단을 통해 확인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현재 7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계열의 매체가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현지 당국의 초기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당국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과 영토에서 4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과 승무원 621명을 포함해 7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음성 판정을 받은 크루즈 선승객 약 500명이 오늘 하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늘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0명이 늘어 지금까지 51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오늘 치료를 받던 확진자 한 명이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판매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 위협은 핑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중인 규정 중 일부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제트 엔진은 세계 최고라며 중국이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제작한 엔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하웨이와의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한 강경책과도 대조적입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측근들에게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은 바 법무장관이 법무부 운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지만 듣지 않자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 법무장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형사사건에 개입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 장관의 대변인은 바 장관이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중국의 5개 관영 매체를 자산 등록이 필요한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에 따라 움직인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중국 매체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중국 관영 매체는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입니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내 중국 언론의 활동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체코 고위관리가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중국 내 체코 기업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것임을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체코 프라하 주재 중국 대사관이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실에 지난 1월 10일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체코의 야로슬라프 쿠베라 상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중국 내 체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